29절입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장 24절.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다시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번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디뎠는데 넘어집니다.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따라오지 않는 untamed animal를 연상하게 하는 그래서 따라오지 않고 버팅기는 그 짐승을 이스라엘 같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풍성한 한 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실 부활절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력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 중에 하나, 가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격렬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인한, 거부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없다, 믿지 않겠다라고 한 제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오늘 만나 볼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도마를 생각하면 유독 도마만,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의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뿌리 박혀 있는 선입견이에요. 도마에 관한 이렇게 성화라고 그러죠. 그림을 다 봐도 빼짝 말랐을 게. 보기만 해도 까칠해 보이고 보기만 해도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얼굴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그려놓는지. 그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 많고 정말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그리고 회의적인 사람이 도마. 그런데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진짜 단편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하실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입니다. 6절부터 8절, 16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디드모라 시작.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도 함께 누구와?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야 되겠다, 유대로 가야 되겠다 할 때 제자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거기서 돌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길 왜 또 가시려고 하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 위협이 아니라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현실적이고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살벌했다는 겁니다. 그 나사로는 친구인데 나사로를 구하러 갈 만도 한데 아우 거기는 예수님 거기는 거기로 어떻게 또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를 보면 정말로 너무 위험하고 너무 살벌해서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제자들이었던 거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베드로도 아마 그래 거기는 안 되겠어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죠.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과 거기 함께 가서 죽자.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블러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니까 우리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서 예수님과 같이 죽자. 돌 맞으면 돌 맞아 죽자. 이 뜨뜻 미징을 했던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고무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갔던 것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리더십이 있습니까? 베드로만 막 열정적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도마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다시 도마가 등장하는 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제자들이 황당했을 거예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황당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런데 보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따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큰 캠페인을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해한 척, 아는 척. 예수님이 안다고 하시니까 그래, 알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그죠? 다 창피할까봐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 모릅니다. 주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나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나 이해하지 못하겠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그래서 몰라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했다고. 내가 무슨 소린지 못했다고. 앞에서 주와 함께 죽자라고 한 도마를 볼 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지 말고 나 어디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어디 가시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누구보다 정직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 용기 있고 누구보다 진지하고 누구보다 솔직하고 제자들 그 누구보다도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가 아 도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도마가 이랬던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예수님의 있는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창을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믿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내 일도 믿을 수 없어. 내가 보고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일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유추해 보면 이 거부의 시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거기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도마가 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도마가 골방에 혼자 있었을 것 같아요. 통곡하며 울며 홀로 아파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뜨거웠던 그였는데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자기 또한 내가 예수님 따라서 죽겠다고 했던 자기 또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절망감으로 그의 믿음은 철저하게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도 같이 있지 않습니다. 홀로 골방에서 아파하며 울며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사모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그가 그런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 제자의 자리에 없습니다. 아마 그가 홀로 통곡하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상실과 허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상처를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의 세상이었던 그의 전부였던 예수님을 버리려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나의 믿음은 가짜고 예수님도 죽었고 난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을 때 아니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 보지 않고 내 손가락으로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안 믿을 거야 라고 울분을 토하는 도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디두모, 도마라고 그러잖아요. 디두모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옮긴 도마입니다. 도마, 디두모 같은 뜻이에요. 그 뜻이 바로 쌍둥이, 트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도마의 쌍둥이는 누구고 누구의 형제고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어디에 살고 왜 그의 이름이 쌍둥이인지 아마 쌍둥이였을 것 같은데 왜 쌍둥이인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도마의 쌍둥이 정말 도마와 꼭 닮은 사람은 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마는 나이고 나는 도마입니다. 우리 또한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한 그와 같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 더 이상 믿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분명한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그때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결국 내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그 현실이 내 앞에 펼쳐져 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던 그리고 거듭났다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때문에 그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큰 상처와 실망으로 내가 믿었던 예수는 죽었고 내 믿음은 아니었고 나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내가 그 상실과 아픔으로 통곡하면서 내가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다시는 예수 믿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도마. 그가 나고 내가 그고. 우리 모두가 이 도마와 같을 때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로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도마를 찾으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그가 그토록 찾았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신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입은 모든 상처가 있습니다. 그 구멍 뚫린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그 부활하신 몸에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질병이 없는 그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치욕의 상처, 수치의 상처, 자신이 사랑했던 인간들에게 찢어 벌려졌던 그 배신의 상처, 부활하신 몸에도 그대로 그 구멍난 상처는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왜였을까?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몸에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가장 찢겨지고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마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고백했던 한 형제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 형제의 어머니 배에는 정말 크고 깊게 패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형제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렇게 큰 상처는 어떻게 생겼어? 무슨 일이 있었어?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마치 의사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 시골에 출산이 시작되고 아이 머리가 반쯤 나와서 아 이제 곧 출산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됩니다. 결국 탯줄이 아이의 머리에 감겨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어머니가 초죽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장 배 갈라주세요. 마치 의사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의사에게 소리칩니다. 당장 배 갈라주세요.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취도 없이 배를 개복하고 형제는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형제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랬어 엄마?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서운 상처가 남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엄마가 대답합니다. 상처고 죽음이고 난 너 살릴 생각밖에 없었어. 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몸에 상처가 있는 것, 예수님에게는 상처고 죽음이고 쉐임이고 배신이고 우리를 살릴 생각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 십자가의 상처에 있음을 봅니다. 권면합니다. 도마처럼 너무너무나 큰 실망 때문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다시는 주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시거든 부활하신 주가 믿어지지 않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고통 중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감되지 않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몸에 남겨져 있는 그 상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살릴 생각밖에 없어서 짓밟히고 찢기신 그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도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아픔 한두 개쯤은 다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긴 하시나? 하는 상처되는 일들을 다 마음에 품고 멍든 아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발견하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순간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을. 저는 바로 이거 같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크거나 실망이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릴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느껴지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이 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활의 몸에도 뚜렷이 남은 찢어지고 구멍난 그 상처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고통 가운데 안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신앙을 이해하게 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도 아무 말도 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구나.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 구멍난 상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고난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고난이, 지금 당하는 아픔이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고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봤을 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상해 입히고 때리고 욕하고 하는 모든 고난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고난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부활의 주로 인해 고난을 살아갈 수 있었고, 도마,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했던 말처럼 주를 위해 주와 함께 누구보다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주님 때문에 순교했던 도마의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고난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에서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다 아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다 안다고 하면 이상해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고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도마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를 위해 주와 함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그 자리,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이 없고 고난이 해결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난이 많고 해결되지 않아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픔과 실망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믿어지지 않는데 질문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저는 제자들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마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아는 척, 믿는 척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게. 믿기 위해서 질문하고, 믿기 위해서 의심하고,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은 해야 하는 일. 믿지 않으려고 증거를 찾는 것과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 것과는 달라요. 불신앙하고는 다릅니다. 믿으려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시 반대로 믿어지지 않는데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불신앙입니다. 믿기 위해서 도마처럼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의 증거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감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뻐하는데 나는 그것이 하나도 없는데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그냥 식어버리고 부활의 소망을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판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겨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최선인 것처럼 이어가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마처럼 질문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질문 없고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도마처럼 질문하세요. 갈등하세요.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것이 책망이라고 항상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이 내 절규를 들으셨구나. 내가 골방에서 주님 앞에 소리쳤던 거 그거 다 들으셨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려서 홀로 울고 있는 나를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내가 믿고 싶어서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한 그 울분에 찬 절규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구나. 들으시고 내 진심을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단 한 날, 단 한숨도 우리의 절규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믿고 싶어하는 우리의 진심을 모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침내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